읽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58페이지 6장 13절부터 20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장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뭐 요즘에는 우리가 직접 자기의 그 옷을 물론 뜨개질을 좀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한 줄 한 줄 이렇게 정성스럽게 실들을 이렇게 엮어가죠. 배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쓰던 어르신 뭐 조상들이 썼던 배틀채 같은 날줄과 또 씨줄과 날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그 뭐 옷이든 양탄자든 그림을 그리며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권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걸 보고 또 전체를 보면 마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단히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정교하게 단어들을 써가고 또 적시적소의 정확한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대단히 도전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확고한 믿음과 설득적인 주장과 진리로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돌아섰던 그 믿음들을 되돌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아주 저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새롭게 또 그 가치와 고귀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깨닫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보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물론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이 아니 증거가 없으니까요.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가면 갈수록 바울의 그 개념과 대단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봅니다. 분명 바울의 영향력을 깊이 받은 누군가가 썼을 것이고 뭐 바울이 썼다라고 하기는 단정짓긴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선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 다음에 볼 그 다음 7장에 나온 본문과 또 이렇게 완전 커넥션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결단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을 했고요.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에 대충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 쌍둥이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이 두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믿음에 승리해라, 견고히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은 이 두 개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믿음과 오래 참음, 이 두 개념을 아브라함 이야기와 엮으면서 아주 또 화려하게 또 대단히 설득력 있게 그 개념들을 확장시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를 좀 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차원에서 확장시켜가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정 장로님 결혼 몇 주년이시죠? 19년. 19년. 거기에 몇을 빼고 더 해야 됩니까? 19년. 두 분이 이렇게 주례를 누가 섰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앞에 서서 서로 서약을 합니다. 서약 기억나십니까? 묻는 저도 제 서약 기억이 안 납니다. 서약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에 빨리 시 끝나고 신혼여행 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그 서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주 고귀하죠. 왜 서약을 할까요? 서약이라고 하는 그 권위, 더 큰 권위에 그들의 사랑을 묶음으로써 서로 간에 이 사랑하고 젊었을 때 이럴 때야 뭐 문제가 안 되겠죠. 덮고 허물을 덮고 끌어안고 사랑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허물이 보이고 감정이 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퇴색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은 서약이라고 하는 그 권위 있는 것에 우리의 사랑을 묶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의 힘에 의존해서 서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서약을 하는 건데 우리는 다 잊어먹고 그 서약의 힘과 그 권위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점점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런 겁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그 약속이 진실하고 중요하다면 그 약속보다 더 큰 권위의 어떤 것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의존해서 우리 약속을 맺읍시다. 이 말은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서로가 이 권위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개념을 그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죠. 그분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그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을 언약을 맺을 때에 그냥 아브라함아 우리 언약 맺자. 자, 네 본토 친척 아버지비 떠나. 이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당신보다 더 큰 권세의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의 권위에 권세에 의존해서 맹세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와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굳이 당신의 권세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아브라함과 당신의 이 언약을 맺어 가시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내가 너에게 하는 지금 이 언약을 얼마만큼 무겁고 소중하고 또 얼마만큼 확정적으로 지금 너랑 언약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바로 이런 개념으로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의 말씀, 당신의 말씀에 자기를 묶으시고 이 말씀의 신실함처럼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지켜가겠다. 결단코 너와 약속한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한 것은 반드시 그가 하신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한 언약이에요. 자기 선언입니다.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을 두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둔 목적, 너를 부르는 목적, 너와 언약을 맺는 목적, 그 목적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할 때 아,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 나이가 연세가 75세였죠.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앞으로 100세 또 훨씬 더 넘게 언약 이삭을 낳고 그 살아갈 때에 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그런 여러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자,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잘 지켜서 따라오면 내가 그때 너를 보고 이 약속을 이루겠다. 이게 아니고 너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부르고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에게 둔 목적을 내가 신실하게 이끌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겁니다.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의 그 못난 성품과 연약한 의지와 게으름과 쉽게 분노하는 여러분의 성품에 그거 보고 너를 만들어가서 너가 성경의 약속처럼 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 많은 자가 되면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고 너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랑 언약을 맺은 텐데 그냥 언약 맺지 않겠다. 아들 예수를 두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의 그 다음 반대편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신실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그의 신실함으로 표현되냐면 그 언약을 믿음과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의 인내심을 한번 추적을 해보죠.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30절 1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부름받기 전에 지금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으로 이거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복이 되라.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리라 라고 3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은 시작됩니다. 자,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사례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그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는 무자했습니다. 사례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4절을 읽어볼까요? 12장 4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홀혈 단신으로 떠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라 그리고 종들 거기에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은 그 형님 아브라함의 형님이 하란인데 그 하란이 일찍 죽어서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그 조카를 자기의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자기 자녀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자손을 아브라함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을 데려가요. 롯을 통한 자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해한 겁니다. 잘못한 거죠.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5장.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3절에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엘리에셀은 그의 종입니다. 종인데 집에서 길러서 자식처럼 길러놓은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 상속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15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 다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로 상속을 삼으려고 롯이 아니고 이제 엘리에셀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또 주어져요. 뭇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바로 너로 너 그렇게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낳는 자식이 분명히 이렇게 뭇 별처럼 많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 그의 여종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17장 18절로 가봅시다. 17장 18절. 17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네에게 자식을 주겠다.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낳은 자식인 종의 자식, 종의 몸에서 낳은 자식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 언약의 내용을 이제는 또 이스마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99세에 이 이삭을 낳을 거라는 계시 앞에 100세가 되어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 22장입니다. 자, 22장 16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바치려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멈추라 이렇게 모든 스토리가 끝난 다음에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같은 일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에게 바치려고 하는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바로 너에게 너를 부름으로 시작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내가 지켜와서 이삭으로 완성했던 것처럼 바로 또다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는 그 언약으로 또다시 부르겠다. 그 언약의 부르심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언약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대목에서 이삭과 자기 후손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까지는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더 찾읍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8장 56절 160페이지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는 볼 수 없었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 지금 아브라함 자기에게 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롯, 그리고 엘리에셀,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자기 상속 씨죠. 씨가 상속자가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자기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바로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또 한참 후에 또 아비멜렉 왕에게는 또 한 번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완전함, 또 어리석음, 실수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의 오해와 또 연약함과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불신실함까지 보이더라도 그 최초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맹세가 더 커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떠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뎠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고 그로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은 거예요. 맹세로 확인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상관없이 결단코 폐기되지 않고 또 실패되지 않는다. 그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믿음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도전과 역경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그 신실하신 붙들고 그 자리 서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구원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끝까지 가져가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맹세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삶이 버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돌리실 것이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너희의 삶을 견뎌라.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0절, 2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45페이지 4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 다음 25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요구되는 성품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오래 참아라. 바울이 지금 이 얘기가 히브리서의 얘기와 지금 평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 신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자, 2세기 말에 이집트에 이 알렉산드리아 교부 클레멘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상징을 이걸로 삼읍시다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세기에. 하나는 비둘기. 우리 크리스천의 상징을 비둘기로 하십시다. 비둘기가 뭐의 상징입니까? 성령, 그리고 평화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물고기로 하십시다.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인, 알파벳으로 보면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신앙 내용이기 때문에 물고기로 하십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닷으로 하십시다. 배 앵커, 닷으로 하십시다. 이 앵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소망을 상징합니다. 소망. 우리가 막연히 믿음으로 오래 참아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와 같아서 어디에다가 이 앵커를 내리느냐, 닻을 내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앞서 보았어요. 큰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을 이루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께 앵커를 뒀다, 닻을 내렸다라는 말은 그분이 들어가신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따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앵커가 예수께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우리도 장차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 앞으로 끌어들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지나실 때 그의 몸은 이미 온몸이 성한 데 없고 찢기고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와 창자국과 머리의 가시관으로 온몸이 성한 데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움으로 보좌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앵커를 뒀다는 것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사망권세가 다스리는 그 시점 안에서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에게 있듯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앵커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의 자리를 지나야 합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고 온몸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굳게 붙드는 이유, 예수께서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셨고 배신과 저주와 폭력과 죽음을 경험해 보신 그분이 결단코 죽음의 권세에 패하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 너머로 끌어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 크리스찬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2장 16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을 언약의 후손,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당신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께 앵커를 굳게 내리고 견뎌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겁니다. 끝까지 가져가는 지속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땡.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래 참음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오래 참음 없이 믿음 성립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견뎌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시점부터 시작된 여정이고 이 여정은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영원히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비록 세상의 권세가 커서 죽음 사망 권세가 커서 우리를 핍박하고 폭력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의 생명이 그 폭력에 의해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8장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다. 왜요?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성소의 입성이 있기 때문이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 칙령을 내리고 비로소 기독교의 로마의 핍박이 멈춥니다. 325년에 그 핍박을 견디면서 이래저래 그 핍박하면서도 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면서 서로 간에 신학적 정립을 해오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많이 다퉜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25년에 니케아로 다 모이십시오. 리더들을 부릅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대줘요. 그리고 325년에 약 300명의 이 교부들, 크리스찬 리더들이 니케아에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니케아에 모인 300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압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난의 그 핍박의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고난이 멈추고 그들이 이 325년 니케아에 모였을 때는 온몸이 상처와 또 장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멋진 고문과 말할 수 없는 그 박해로 생겨난 자기들의 그 몸의 흔적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뭐 봐라 이렇게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그들이 고난을 견뎌 소망 가운데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우리는 살다가 이 세상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거기에 붙들어 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앵커가 그것을 지나신 예수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영화롭게 변화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빛이 찬란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고백들을 보면 그 영광의 주님보다도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의 고난의 주님을 만났던 고백을 많이 만나게 돼요. 물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났을 때에 우리 앞에서 당신의 십자가로 박히신 손의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자국도 보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상처 하나 없는 말끔한 모습이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적절히 타협하다 보면 이 몸에 상처 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진리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에 거슬러 가다 보니까 온몸이 깎이고 패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축복과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 믿음 생활 역시 그만큼 무겁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의 소망이 닿지 주께 있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